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이날 새벽 여러 차례 폭발음이 키예프 외곽에까지 들렸다며 정확한 폭발물의 정체는 불확실하지만 점점 수도 키예프가 러시아 침공 위협의 영향권에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날 키예프 내에서는 공습경보가 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체제 전복 집단이 수도에 침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키예프가 포위됐을 수 있다고 말을 밝혔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수도 내 거주지에 침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에 적들이 국회의사당이 있는 중심부에서 약 9km 떨어진 오볼론 지구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휘발유와 증점제를 섞은 가연성 화염병인 몰로토프 칵테일을 제조해 반격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도 이날 사회관계망에 현지 주민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들을 공유하면서 오볼론 지구에 기계화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어제 키예프 지역에 약 18만 정의 총기와 탄약이 예비군에 지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더 많은 무기가 지급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우리의 파트너들로부터 추가적인 최신 무기와 기타 자원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어제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대규모 침공의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맹렬한 미사일 공격이 현지 시간으로 이날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160기가 넘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지상과 흑해에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격기를 포함해 약 75대의 군용기가 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날 주요 표적은 탄약고와 공항 등 군사기지와 방공시설이었고 피해 규모와 군 또는 민간인 사상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이날 벨라루스에서 수도 키예프 북동 국경선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 하르키우, 크림반도에서 헤르손시로 총 3개 경로를 통해 침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 키예프를 향한 진로는 다시 키예프 북동쪽과 북서쪽으로 두 갈래로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권 정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권 정복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는지 대한 질문에 나는 그가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계획 중 하나는 수도 키예프를 위험에 빠뜨리고 공격을 가하는 것과 다른 주요 도시들을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만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까지 진입할 경우 미국의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 방위에 대한 나토의 법적 약속이 억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 정상들은 어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는 러시아의 핵심 기술 접근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반도체와 기타 최신 기술에 러시아 수출이 제한됩니다. 호주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와 의약품을 보내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비살상 목적의 군사 장비와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모리슨 총리는 이날 러시아 의원들과 기득권층인 올리가르히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리슨 총리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한 대응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순간에 모스크바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완화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권고해온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이날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대부분 미국민들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전보다 대폭 완화된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임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대해 북한 등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가 뒤로 더 밀리게 됐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유엔은 인도주의 기구들의 대북 송금이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유관 회원국들과 함께 특별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전 지역에 밤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1도에서 영하 4도, 영상 4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을 전면 개시하자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과 같은 적국들도 주목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간 대결 속에서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세력 확장의 기회를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대해 일제히 북한 등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계인 영김 하원 의원은 러시아의 본격적인 군사 공격이 시작된 14일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가 미국을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과 이란, 북한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합과 강력한 지지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튜어트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이란, 북한은 악의적 의도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그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러시아의 공격에 우리가 단호히 대응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은 실패했다며 이는 해외 적국들을 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단지 창살의 끄트머리일 뿐이라며 중국과 북한, 이란도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돈영 하원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이란, 북한과 같은 다른 적국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푸틴에게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맞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민주주의와 독재주의의 대결이며 북한과 같은 적국들이 세력 확장의 기회를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어거스트 플루거 하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서구의 시험대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주권국가를 점령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도록 허용한다면 중국과 이란, 북한은 이를 분명히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니콜 말리오타키스 하원 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하고 지켜보자식의 외교 정책 전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성을 가속하도록 했을 뿐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 정책이 행동이 아니라 유화책의 일종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리오타키스 의원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유와 억압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붕괴 이후 푸틴의 공격에 대해 조기에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은 건 중국, 이란, 북한을 포함한 적국들의 위험한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적국은 리더십 결함으로 인한 기회의 창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간 동안 그들의 권력과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 안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전면 개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 지도부를 국제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미국의 푸틴과 러시아 경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짓밟고 이런 과정을 촉진한 자들이 최대한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공조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러시아 주요 은행을 제재하고 러시아의 수출 통제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러시아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가 뒤로 더 밀리게 됐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구실로 핵무기 개발을 더 정당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군이 24일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을 넘어 북쪽과 동쪽 그리고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남부 해안으로 상륙하는 등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북한 문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노력에서 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t this moment, North Korea is assuming an even lower...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보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더 낮아졌다는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은 현재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는 한반도 관련 사안을 다룰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북한이 잘못된 계산을 하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주의가 분산되거나 과도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명확하고 강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했지만 북한 정권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김정은과 김씨 정권의 혜택을 위한 특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일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미국의 주의가 분산돼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무기를 계속 시험하기에 적합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더 정당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 대표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정권이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영국이 1994년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양의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경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1,900개 상당의 전략적 핵탄두를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러시아가 2014년 크림공화국을 병합하면서 이 같은 안전보장을 묵살했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하도록 만드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론하는 나라들의 우크라이나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에 대항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한 이유를 리비아와 유고슬라비아, 이라크가 보여줬다고 주장해왔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정당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향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이 통상 가장 큰 방해자였다면 러시아는 중국의 방해에 동참하는 조용한 파트너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경색된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의 긴장을 고려하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했을 경우 유엔의 대북 행동에 두 나라가 함께할 가능성이 더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로 유엔 안보리가 설립 이후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내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자유와 주권, 국제법 기반의 질서를 지키는 측에 서 있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쪽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을 더 가깝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밀접한 조율이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중요한 대응일 뿐 아니라 동맹국들이 위협 세력에 맞서 단결해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s overt, large-scale invasion of Ukraine.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한반도에도 여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에 대한 공약을 미국이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그런 역량과 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김연경입니다.
호주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또다시 해상 초계기를 투입합니다. 지난달 동중국해에 초계함을 파견해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을 적발한 영국은 적극적인 제재 집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겨냥해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난 타국적 군의 활동과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안을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감시와 의심 사례를 집계한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방 국가들이 영내에서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은 모두 13차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5차례에 불과했지만 감시 활동이 지난해부터 다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또 2018년 6차례, 2019년 9차례보다 더 많습니다. 올해도 이미 두 차례 감시 활동이 전개됐고 이달 말부터 3월 말까지 호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따라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경계 감시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호주가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모두 10번째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군 지휘협정에 따라 호주 항공기가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머무르며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하는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과 2월 초에는 영국 해군의 해상 초계함 HMS 타마르가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두 차례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23일 대북 제재 감시 활동 성과에 대한 BOA의 문의에 타마르함이 과거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유류 석탄 이전을 수행한 것으로 목격된 관심 선박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상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은 탄도무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품 공급을 금지하기 위해 2017년 채택된 유엔 제재를 집행하는 임무이며 국제사회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정보 수집, 관심 선박 확인과 보고 등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집행에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기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영국이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7번입니다. 네온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도 지난해 해상 초계기와 정찰기 등을 영내에 파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외교부는 23일 BOA에 캐나다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지역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네온 작전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된 다국적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설명하며 유엔 관련 결의가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또 이런 캐나다의 동참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지하는 국제적 연대를 과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이미 빠르고 규모하게 제재 회피 방식을 계속 적응해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캐나다는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6번 관련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독일도 지난해 처음으로 대북 제재 관련 해양 감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독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인도태평양 지역 항해에 나선 독일 해군 호위함 다이에른호가 11월 13일부터 약 4주간 한반도 일대에서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감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국방부는 VOA에 다이에른호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함으로써 독일은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항로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를 지지한다는 결의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와 뉴질랜드 등도 영내에서 대북제재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민간단체인 신리국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24일 VOA에 국제사회의 이 같은 경계 감시 활동이 대북제재의 집행과 준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Monitoring and surveillance goes beyond just spotting and taking pictures of suspicious vessels and or illicit maritime activity.
다국적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경계와 감시 활동은 단순히 의심 선박이나 관련 활동을 포착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넘어 참여국 간의 정보 공유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취약한 여러 지역의 제재 이행과 준수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그러면서 관련 보고와 정보 공유가 강화되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선박 압류 등과 같은 제재 집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제재 회피 억지를 위해선 경계와 감시 활동을 넘어 개입과 차단 등과 같은 다음 단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2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경계감시와 보고 등이 북한의 불법 거래 흐름을 줄이는 데 충분하지 않다면 다음 단계로 선박들에 대한 개입과 차단 조치를 고려하거나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워츠 전 의원은 말했습니다.
If monitoring and watching and reporting is insufficient in reducing the flow of illicit transfers.
워츠 전 의원은 이런 조치가 공해상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을 바탕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유엔에 반하는 화물이나 선박 등에 대한 개입은 기존의 해양 역사에서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위반에 관여하는 많은 선박들이 국제 해사 기구 이행 사항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유엔 안보리나 대북제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개입과 차단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근거와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고 워츠 전 의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군 당국은 미국과 일본, 호주 3국의 연합 공중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F-35A 전투기의 주일 미 공군기지 배치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유연한 전역 대비 태세를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23일 미국과 일본, 호주 3국의 연합공중훈련 콤노스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지난 18일 종료된 콤노스 훈련에 대한 평가를 묻는 VOE의 서면 질의에 콤노스 훈련은 40년 이상 성공적으로 통합된 항공작전을 수행한 연례 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 공군과 동맹국은 각국의 전투력 강화와 전투권의 통합 역량을 향상하는 목표를 계속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콤노스가 역동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2,500명 이상의 미 공군과 해병대, 약 1,000명의 일본 항공자위대와 호주 왕립공군 등 30개가 넘는 부대에서 약 130대의 항공기가 참여했으며 2,000회 이상 출격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지난 2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시하는 3국 연합훈련이 북한 억지에 어떤 도움을 주냐는 VOE의 질문에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과 군사훈련을 하거나 군사력 공조를 확인할 때 원칙적으로 상대 국가를 명시하지 않는 미국 군 당국이 야외 기동 훈련에서 한국이 빠진 미국, 일본, 호주 공군 간의 연합공중훈련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북한 등의 군사행동을 공개 거론한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7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콤노스 훈련에 공군 수송기 2대와 30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 인도 지원 부문에 참여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향후 군사적으로 협력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엔 태평양 공군이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는 등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작전 안보상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미한 상위 방위 조약에 따른 미한 연합 방위 태세와 한국 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북한이 한국 도입에 강력히 반발한 F-35A 라이트닝 2의 주일 미군 공군기지 배치와 관련해 미국을 벗어나 훈련하면 미 공군이 다른 전역과 연공에 익숙해질 수 있으며 광범위한 도전에 맞서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기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배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동맹국과 파트너를 지원할 국방부 선택지를 제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연한 전역 대비 태세를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23일 보도자료에서 미 알래스카주 아이슨 공군기지 제354 전투비행단 소속 F-35A 라이트닝 2가 지난 20일 일본 카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돼 통합 항공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13일 한국의 F-35A 도입과 관련해 우리 측 지역에 은밀히 침투해 핵 및 미사일 기지와 주요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 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은 2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F-35A의 임무에 대해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공격에 미국과 한국이 대응을 원할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If let's say that North Korea decided to do an artillery strike against South Korea and the ROK and US wanted to respond to that.
벤의 선임 연구원은 F-35가 한국을 통해 북한 영토나 근처로 침투해 비무장지대 근처에 북한 화학무기 저장시설이나 군단의 핵심 사령부 등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I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 내 탈북 청년 두 명이 추가로 미국의 세계적인 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곧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난 10년간 이런 장학 혜택을 통해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는 탈북 청년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북한 청년들의 대미 인식과 미래 설계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제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미안 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한미교육위원단은 23일 VOA에 탈북 청년 두 명이 올해 대학원 장학생으로 추가 선발돼 이달과 다음 달에 각각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명 모두 석사 과정으로 먼저 단기 어학 과정을 이수한 뒤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신상 보호 차원에서 이름과 학교를 밝힐 수 없다면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풀브라이트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은 지난 2018년 출범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내년 장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된 탈북민은 올해 2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미교육위원단에 따르면 탈북민 장학생은 지난 2018년 5명, 2019년 4명, 2020년 1명, 2021년 3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박사과정 4명 중 김성열 씨는 최근 시라큐스 대학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최모 씨는 미국 서부의 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벤처사학과로 활동하는 등 여러 명이 석사학위를 받고 전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매년 수만 달러에 달하는 학비와 생활비, 보험 등을 지원받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정부의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학연수를 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탈북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23일 VOA에 미국과 한국 정상이 지난 2008년 합의한 뒤 출범한 한미 대학생 연수 웨스트를 통해 2017년부터 19년까지 연간 3명씩 총 9명이 미국에서 어학연수와 인턴 과정을 밟고 현지 여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하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탈북민 48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비 유학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탈북민도 소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국무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탈북민 수십 명이 미국 대학에서 단기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에서 최대 3개월간 집중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학기당 최소 10시간 봉사활동, 미국의 역사와 문학, 예술 관련 수업을 듣는 비학위 과정으로 미국 정부가 학비와 항공비, 체제비, 의료보험 등 모든 경비를 제공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미국 공공외교자문위원회는 앞서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공공외교 차원에서 이런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국대사관 주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기구는 특히 이번 주에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공공외교 목적으로 이런 교류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지난 2020년에 446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부가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한 연구와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여러 개인과 기업의 후원 또는 본인의 노력으로 미국 대학에서 직접 장학금을 받거나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탈북민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남부 텍사스 A&M 대학원에서 핵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조세판 론스타 대학 교수, 2019년엔 박예영 통일코리아 협동조합 이사장이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홍모 씨가 지난 2011년 미국 아이비리그의 명문대학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의 유명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0대 나이에 한국에 입국한 김모 씨는 몇 년 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에서 벤처 사학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01년 탈북한 최경희 샌디연구소 대표는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오세혁 씨 등 탈북민 10여 명이 2011년 이후 영국 정부가 제공하는 쉐브닝 장학금을 통해 영국의 여러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 1호 박사인 조세판 론스터대 교수는 23일 BOA에 대학원에서 여러 잡무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자신과는 달리 풀브라이트 등 여러 든든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 학생들의 유학 기회가 많아지는 건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적으로 보면 뭐 언리치 그러니까 아직 미전도 종족이나 같은 거죠. 북한은 거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이게 거의 미개척지나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탈북자가 미국으로 유학 오자는 장벽이 너무 높아요. 사실은 특히 영어 같은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게 미국이 그 어학연수도 제공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니까 그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점점 배워서 그들이 배워야 이제 나중에 북한이 열린다든가 뭐 기회가 생긴다면 그게 북한이 그걸 어떻게 각 분야에서 맡아서 북한이 그 시스템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죠.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한국 사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1차로 체험했다면 민주주의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더욱 폭넓은 지식과 인맥을 쌓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 동부의 한 대학원에서 갈등 분석 해결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성주 씨는 미국 대학에서 탈북민들의 학위 취득이 증가하는 건 긍정적 요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살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 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느 만큼 북한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제 거짓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증명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미국에서 학위를 많이 하고 돌아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이제 젊은 탈북민 친구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성주 씨는 또 자신의 꿈을 위해 큰 나라에서 공부한 뒤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다는 측면과 북한을 잘 아는 탈북민들이 이런 고민을 하며 쓰는 논문이 학술 연구뿐 아니라 실질적인 대북 정책 구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특히 탈북 청년들의 성공적인 삶과 성취가 북한 내 청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폐쇄 국가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다른 세상을 꿈꿔야 하는지 고민을 던져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탈북민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고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구나 계속해서 이렇게 느낄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선 최대한 많은 정보에 저는 이 친구들이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쪽 치우친 정보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접근을 해서 자기만의 그런 뭐랄까 식견을 좀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체제가 낫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체제가 지금, 뭐랄까, 이게 정당한 체제인지, 북한을 뭐 당장 변화시켜라가 아니라, 북한을 좀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의 그런 파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씨와 한 교수는 북한이 지금의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훨씬 많은 젊은이가 세상을 경험하도록 북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탈북 청년들에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라톤을 하듯 미래를 위해 조금씩 나아가면 반드시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곤입니다.
유엔이 대북제재위원회와 유관 회원국들과 함께 원활한 대북 송금을 위한 특별 해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도 유엔 사무국과 함께 인도주의적 대북 송금 경로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인도주의 기구들의 대북 송금이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유관 회원국들과 함께 특별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 대변인은 24일 VOA에 인도주의적 금융 기재, 즉 은행 경로는 2017년부터 작동 불능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경 봉쇄 이후 문제를 완화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지어 북한에 국제 요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엔의 지출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은행 경로는 인도주의 활동의 주요 장애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국이 이 장애의 특별 해법을 찾기 위해 1718 제재위원회와 유관 회원국들과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차 대변인은 은행 경로 해결은 인도주의 기구들의 여전히 중요하고 시급한 우선순위이며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 내부에서 활동을 재개하는 노력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은 여전히 북한 정부를 도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대북 송금 경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addressing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which is why we have continued to support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해결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원단체들에 대한 1718 위원회의 신속한 제재 면제 처리를 계속 돕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채널 구축을 위해 유엔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은행 경로 구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묻는 VOA의 질의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발언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엔 기구들과 비정부 기구들은 그동안 대북 송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비정부 기구 관계자는 최근 VOA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의 가장 큰 외부적 걸림돌은 은행 경로 부재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신의 단체는 북한 내부에서 현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유엔을 비롯해 큰 단체들은 송금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 송금 경로가 없는 것은 대북 사업 진행에 상당한 문제, 지연, 비효율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도 지난달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대북 지원 활동에 대한 도전으로 국경 봉쇄와 송금 문제를 꼽았습니다. WFP는 23개월 만에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서 식량과 사람에 대한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이 핵심 도전으로 남아 있다며 언제 국경이 다시 열릴지 분명한 시간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거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는 WFP 활동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줬다며 은행 경로 부재와 여행 제한은 현금에 대한 접근을 막았고 따라서 WFP는 북한 내부에서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전용 대북 송금 경로 마련은 이미 몇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안입니다. 2016년 시행된 대북 제재 정책 강화법은 208조 D항에서 이러한 은행 경로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활동과 영사 활동을 위해 북한 금융기관이 아닌 제3국의 금융기관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대통령이 규정, 규칙, 정책을 선포할 수 있다고 이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한해 송금을 허용하는 은행을 한 개 이상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최근 VOA에 인도적 활동 지원을 위한 송금 경로 마련과 관련해 그러한 설계는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I find it extraordinarily difficult to make some kind of an arrangement like this. And possibly,
뉴콤 전 분석관은 은행들이 대북 금융 거래를 기피하고 있기에 은행을 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 아시아 BDA를 불법 자금 돈 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목한 뒤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됐고 6자회담 당사국들이 이 자금을 북한에 주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은행들이 개입을 꺼냈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결국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들이 중개 역할을 맡아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I just can't see a U.S. bank wanting to be involved at all. I can't see any international bank wanting to be involved at all.
뉴콤 전 분석관은 그 어떤 미국은행이나 국제은행도 개입을 원치 않을 것 같다며 인도주의 전용 대북 송금은행 경로 마련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고 따라서 결과가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 송금 경로는 UN 1718위원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며 요트나 고급차 수입과 같이 돈 세탁, 제재 위반, 부패 행위에 이 경로가 악용되지 않도록 재무부와 유엔은 합리적인 통제와 투명성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송금 경로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재무부가 핵심적인 감독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어떤 중국은행이나 러시아은행도 유엔이나 재무부의 투명성과 준법 감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북한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며 국제사회 백신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미크론이 퍼지게 되면 심각한 보건위기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동서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저스틴 펜도스 교수팀은 24일 서울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전염성이 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변이가 북한에 전파될 경우를 예측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펜도스 교수팀에 따르면 북한 주민 2,500만 명 가운데 1,000만 명이 감염돼 이 가운데 28만 명이 병원 입원 치료를 받게 되고 최소 4만 4천 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만성적인 영양 부족과 열악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감안한 예상치는 이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펜도스 교수팀이 국민들의 영양 상태와 보건의료 시스템을 뒷받침할 경제력이 북한과 비슷한 저개발 국가들의 자료를 반영해 분석한 결과 사망률은 2.2%까지 치솟아 사망자 수가 최대 2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와 같은 이전 신종 코로나 변이종보다 전파력이 수배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국가들은 한동안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규모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집단 면역이 생기고 확진자 수도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세계적 대유행 단계를 지나 전염 범위가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풍토병으로 약화되는 과정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사정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이 집단 면역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높은 백신 접종률 때문이지만 북한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며 국제사회 백신 지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특히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면 삽시간에 퍼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이 점차 풍토병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국가들이 이미 집단 면역이 달성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접종이 지금 공식적으로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오미크론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거든요. 북한의 경우에는.
한국 방역당국이 최근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치명률은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 시 치명률은 0.5%로 계절 독감의 5배에서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황남희 보건환경분과 상임위원장입니다.
우리가 오미크론이 미중증률과 치명률이 낮은 이유가 접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변이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이지 북한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에 의해서 전파가 확 퍼지면 이 중증률이 낮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오미크론이 들어오면 이전에 델타라든가 오리지널 그 코비드-19 바이러스보다는 약화된 형태이지만 오미크론이 북한의 미중증률과 치명률을 낮추진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은 백신 국제 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자국에 배정한 노바백스의 신종 코로나 백신 25만 2천 회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최근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코백스가 배정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1만 회분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올해 1월부터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고 러시아와의 교역재개 움직임도 보이면서 방역기조도 통제 위주에서 선진적, 인민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에 수용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아직은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집단 면역을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물량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코백스는 다종 다양한 걸 소량으로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국경을 열어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국경을 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비상방역체제가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황남희 상임위원장도 백신을 3회 접종하려면 전 주민들이 동시에 맞는다고 해도 최소 석 달은 걸린다며 북한은 이 과정에서 외부와의 접촉에 따른 방역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백신 지원 의사에 대해서도 북한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선뜻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터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백신 접종분 일부를 먼저 제공받은 이후 나머지 접종분을 제공받을 때 다양한 압력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의심한다는 정보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북한 동향 보고를 전하면서 미국 쪽에서 6천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북한 측의 의사를 타진했고 북한 측은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을 일부 풀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려면 가급적 빨리 전면적인 교역 재개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 백신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나 노동당 지도부가 체제 유지를 위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안정된 제대로 된 체제 유지를 하려면 주민생활이 향상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손톱 검는 거는 치료하려고 하면서 영통 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군시한적인 지금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한범 박사는 설사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풍토병이 된다고 해도 북한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경 봉쇄형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할지 북한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뒤 40일 가까이 지났지만 양국 국경 무역의 정상화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쪽 세관은 여전히 비어있고 열차 운행도 뜸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신의주에서 출발한 북한 화물열차가 중국 단둥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넜던 조중 우이교 일대는 여전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일일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23일 자료를 살펴보면 조중 우이교의 중국 쪽 부분인 단둥 세관 앞은 주차된 트럭 한 대 없이 회색빛 바닥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년여 전까지만 해도 수십 대의 트럭이 북한에서 넘어와 대기하거나 북한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멈춰섰던 곳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이처럼 분주한 움직임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이곳 세관에 눈이 쌓인 모습이 위성에 관측됐는데 다음 날인 16일까지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하루가 더 지났어야 세관 건물 바로 앞 야적장 일부에 눈이 치워졌지만 조중 우이교로 향하는 길목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쌓인 눈은 21일에야 사라졌는데 제설 작업을 한 것인지 자연적으로 녹은 것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온 이후 약 엿새 동안 핵심 교량으로 연결되는 길목을 그대로 방치한 건 양국 간 국경 통행이 그만큼 위축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달 운행을 재개한 열차의 움직임도 최근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달 17일 대규모 소독시설이 들어선 북한 의주 비행장 서쪽 입구 부근에서 약 330m 길이의 열차를 포착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은 대북 소식통 등을 인용해 북한의 화물 열차가 단둥으로 건너갔다가 신의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는데 방역을 위해 의주 비행장에 멈춰선 이 열차가 위성사진에 촬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민간용과 군용으로 동시에 이용해온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 소독시설이 구비된 건물 10여 채를 건설하고 공항 안으로는 철도를 연결했습니다. 이 철도는 신의주 방향으로 이어지는 기존 선로와 연결돼 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을 잇는 철교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처음 열차가 포착된 이후 이곳에 또 다른 열차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촬영되는 위성사진 분석을 근거로 한 만큼 실제 운행된 열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포착 횟수가 적은 것을 볼 때 과거 수준의 전면 재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유추해 볼 만합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22일 지난달 열차에 실려 의주 비행장에 하역된 화물이 한 달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 놓인 화물은 지난달 첫 열차 운행 때보다 많아졌지만 처음 도착한 화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38로스는 중국에서 온 화물들이 최소 한 달 이상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현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북한 열차들이 화물을 다 싣지 못한 채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로 운행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의주 비행장의 화물 수용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수입 물품들을 장기간 격리하면서 더 이상 물품들을 들여올 수 없는 상태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지난달 열차를 이용한 북중 무역을 일부 재개했지만 방역시설이 포화 상태를 겪으며 불과 한 달 만에 사실상 이를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국경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면서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액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액은 3억 1,804만 달러로 2020년에 5억 3,906만 달러에 비해 약 41% 감소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발 이전인 2019년 27억 8천만 달러의 약 11% 규모고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7년에 50억 달러에 비해선 6% 수준입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지금까지 BOE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뉴스 따라잡기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오랜 갈등의 뇌관인 돈바스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6년 2월 25일 코라손 아키노가 필리핀 첫 여성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To the service of the nation.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아키노는 필리핀의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독재에 저항하다 암살된 베니그노 아키노 전 상원 의원의 부인이었습니다. 아키노는 3년 전인 1983년 남편이 암살된 이후 반 마르코스 운동을 이끌어오다가 대선에 출마하지만 마르코스의 부정선거로 패배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필리핀 시민들은 선거 결과에 불복종하며 저항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1986년 2월 25일 아퀴노가 필리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날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탄과 여론에 밀려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로써 필리핀은 마르코스 치하의 오랜 독재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1964년 2월 25일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인 무하마드 알리가 당시 무적의 챔피언이었던 소니 리스턴을 누르고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당시 무하마드 알리의 이름은 캐시어스 클레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975년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이름을 무하마드 알리로 바꿉니다. 이날 경기 전 알리는 기자들에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알리가 이길 것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경기 시작 후 알리는 말 그대로 1회부터 빠른 움직임으로 리스턴의 펀치를 막아내고 2회부터는 강한 펀치를 날리면서 7회 TKO 승으로 리스턴을 무너뜨리고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이후 1999년 미국의 유명 스포츠 잡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지와 영국의 BBC 방송에 의해 세계의 체육인으로 선정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